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만족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이제 로마로 향하여 가는 항해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원하오니 성령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에는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그립바 왕 앞에서 바울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아그립바 왕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실을 말씀하였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그립바 왕 앞에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한 번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부분 하나님은 오래전에 계획을 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바울사도는 3차 선교 여행의 종결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가 주후 57년경이라고 보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년 이상의 시련이 필요했고 훈련이 필요했고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인도해서 로마로 가게 하는 과정이 오늘날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아담이 시작된 아담의 삶이 시작된 것을 연대적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하여간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한 때가 찰 때에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복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암시적으로 예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2000년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에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에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신 일이 언젠가는 때가 차면은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 바울사도는 가이사라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였지만 때가 될 때에 이제는 바울을 감옥에서 풀어서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통과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부터 로마에 도착하는 그 기간 동안도 순조롭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사도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바울을 인도하시사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바울을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내용을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로마에까지 도착하게 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은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몇 사람의 죄수도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까지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을 선택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총책임을 지고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인도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 백부장 율리오는 과연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의 번역을 보니까 When it was decided that we would sail for Italy, Paul and some other prisoners were handed over to a centurion named Julius who belonged to the imperial regim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리우스라고 하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 총책임을 지고 이 일을 맡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시고 바울을 인도하게 하신 사실을 보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과연 하나님이 바울을 도와주라고 선택하신 분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을 것을 허락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이고 백부장은 군대의 아주 책임자입니다. 바울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이 백부장이 바울에게 말하자면 바울의 그 인격과 그의 모습과 그의 행동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되고 바울을 어떻게 해든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 배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서 북쪽 약 70마일 정도 떨어진 시돈이라고 하는 사이돈이라고 하는 과거의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시아라고 하는 곳의 수도인 곳인데 거기에 배가 일단은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에게 친절히 해서 배에서 떠나서 바울의 친구들을 만나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수 하나가 도망가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 생명을 잃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허락한 것은 물론 군사 한 사람이 따라서 갔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친구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 시돈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주의학자는 말하기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박해로 인하여 많은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그때에 저기 북쪽 안디옥에로도 갔고 그리고 여기 말하는 시돈에도 갔고 여러 곳에 흩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벌써 시돈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잡고 바울이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바울을 영접하여 바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아마도 항해할 때 필요한 양식을 보내어서 바울이 무사히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준 은인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얼마를 항해했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고난을 겪어서 이제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항구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 배에 있는 백부장의 신하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요청을 하기를 우리가 여기 데리고 가는 죄수들을 항구에 도달하기 전에 죽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 뜻을 막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하나의 예로서는 만약에 죄수가 도망을 가면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중쯤 되어 찬송을 하는데 옥터가 흔들리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되니까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걸 보면 만약에 죄수가 도망하면 자기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 군사들은 백부장에게 간청하기를 이 죄수들 다 죽여버립시다. 저들이 도망가면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간청을 듣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위하여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을 사용하시사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에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사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당하고 바르기만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야 할 만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도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즉 바울이 탄 배는 가이사라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이돈 시돈이라는 곳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지중해로 향하여 가는데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통과해서 이제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는 정말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로 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도중에 머무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젠고 하면은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바울이 항해하는 동안 거저했겠습니까? 바울은 아침, 점심, 저녁 아마도 시간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주의한 내용을 보면은 아마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무슨 계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추측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기를 너희들이 이 미항이라고 하는 페어 헤이븐이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 겨울을 지나고 가야지 그대로 항해하다가는 물건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생명에도 위험한 일이 오리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에게 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그리고 선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이 저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주후 59년 10월 5일이라고 계산하고 있는데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니면은 항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여기서 있다가 겨울을 지나고 가자고 했지만은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도 선장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계속했는데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자가니 18절에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에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before very long a wind of hurricane force called northeaster swept down from the island. Next day they began to throw the cargo overboard. On the third day, they threw the ship's tackle overboard with their own hand. 그 말을 보면은 이제는 점점 풍랑이 심하게 되고 3일째 접어들었는데 도저히 배가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상품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3일째는 더 견딜 수가 없어서 배의 모든 무거운 도구들도 다 물에 던져버리고 간신히 자기들의 276명의 간신히 자기들의 생명과 아마도 겨우 먹을 양식만을 남겨놓고 다 배에서 물에 던져버리게 되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모든 재물도 잃어버리게 되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이거는 틀린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옳지 아니한 일을 기어코 행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인간의 의지든 누구의 의지든 그것을 하려고 할 때에 손해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재물뿐만 아니라 때로는 생명까지도 위태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그 말은 내가 내 재산과 내 학식과 너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것을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많은 재물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람이 127명이 탄 배기 때문에 그 배가 상당히 큰 배라고 해석이 됩니다. 276명이 타자면 거기에다가 많은 하물까지 했으면 배가 얼마나 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벌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속에서도 바울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여러 날 동안 낮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보이지 아니합니다. 밤에도 별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풍랑이 계속해서 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레데 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닙니까? 사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에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바울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하나님 나를 여기서 죽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이 276명과 함께 내가 만약에 바다에서 죽는다고 하면은 로마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때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너희 생명이 다 보존될 것이다. 그러나 배는 파선이 되지만은 생명은 구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바울사도 때문에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23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태풍을 만난 배에 있는 276명을 함께 구원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진실하게 살면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함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인 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갔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하나님은 바울 사도 한 사람 때문에 함께 있는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함께 있는 276명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열 사람만 있었으면 의인 열 사람 때문에 구원함을 받을 것이었지만 의인 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려고 바울과 함께 있는 276명까지도 함께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보면 나에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은 Last night an angel of the Lord whose I am and whom I serve stood beside me and said,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the trial before Caesar. And God has graciously given you the lives of all who sail with you. Because of you, I'm going to save other people, 276 other peopl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나 한 사람이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고통을 당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고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사도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주겠다. 너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때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배가 큰 풍랑을 지났습니다. 배가 이제는 항구에 점점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그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무슨 요행으로 혹은 운수가 좋아서 여기까지 온 줄로 생각하고 아 이제는 다 됐다 뛰어내려서 죄수들이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도망을 가면 다 죽는다. 이 배를 떠나면은 죽는다. 배를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생명은 우연적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배를 떠나면 안 된다. 그 배를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범위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영역과 범위를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죽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배를 떠나면 죽는다라고 소리치게 된 것입니다. 시편 62편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날은 죽는 날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34절에 보면 너희 중 머리털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가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미리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동안 그 동안에 풍랑이 일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안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보호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풍랑을 만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있는 276명을 안보하신 사건을 믿습니다. 주여,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삶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정이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